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발사체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과 한국의 공조가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주한미군과 한국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간담회에서 발사체 국면에서 양국이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도미사일이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한 데 이어서 9일에는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이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청와대 오찬에는 미군 측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도니 번파인 특수전사령관, 패트릭 도나흐 8군 작전부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은 함께 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맹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 회장은 오늘 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은 외부 움직임에 절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5세대 이동통신 기술 면에서 다른 기업은 우리 화웨이를 2, 3년 안에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론 회장은 이어서 미국의 조치로 필수 부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미 우리는 대비가 잘 돼 있다면서 공급 중단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런 회장은 화웨이의 오늘에 있기까지 IBM 같은 미국 회사들의 도움이 컸다면서 크게 감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 거래 제한 등에 대한 반발로 애플을 비롯한 미국산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런 회장은 우리 가족은 아직도 애플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애플은 제품 생태계가 좋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런 회장은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이 굴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야권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제안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재선 승리 1주년 기념 집회에서 지난 5년 동안 합법화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을 합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기 총선을 언제 실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차기 베네수엘라 총선은 내년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행 의회를 구성한 지난 2015년 총선에서는 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마두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재헌의회라는 대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맞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난 1월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식 개표 결과 발표를 통해서 지난달 실시된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8,500만 표, 약 55.5% 득표로 6,800만여 표, 44.5% 득표를 얻는 데 그친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에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취임식을 통해 5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선한 북한 정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폐기해야 하는 핵시설이 다섯 곳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핵 전문가들은 상당히 근거 있다며 최소한의 규모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평양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결과란 비판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의 안녕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현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BOA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북한 정권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 부족 보도를 알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식량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대북 식량 지원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공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관련해서는 줄곧 북한 정권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1억 달러를 대북 지원 자금으로 책정하자 북한은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취약계층 지원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시 BOA에 북한 정권이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정권이 핵시설 5곳 가운데 2곳만 폐기하려고 해 결렬된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대로 된 합의를 하자고 요구했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개 핵시설 중 2개만을 폐기하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머지 3곳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협상은 좋지 않고 합의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배경을 설명했지만 북한의 핵시설 개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핵시설 5곳이 미국 정부가 정밀하게 파악한 수치인지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고 핵시설의 구체적인 장소와 성격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횟수를 지난 정권 당시와 비교하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추이가 24번, 22번, 18번 이어졌는데 자신의 임기 초기에는 꽤 거친 말을 주고받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실험은 전무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핵시설을 5곳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내 신고와 폐기 대상 핵시설의 숫자와 실체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북 간의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인데요.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이에 관해서 윤국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 시설을 5곳으로 규정한 근거가 우선 뭔가요?
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정찰 위성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 내 핵 활동을 면밀히 주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파악한 시설들을 거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핵시설 목록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 내 핵시설은 공식적으로는 뭐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 정도 아닙니까?
예, 두 시설은 북한이 공식 인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 돼 있습니다. 영변은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갖춘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인데요. 지난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서 공개했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소재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장소인데요. 지난해 5월 외국 취재진 참관하에 폐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세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 미국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평양과 가까운 평양남도 강선과 평산, 순천의 우라늄 광산과 정년시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은 미 국방정보국이 비밀 핵 프로그램의 현장으로 주목한 시설인데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은 주로 연구와 곡폭 실험시설, 핵무기 저장시설, 그리고 우라늄 농축과 관련 연구시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라늄 농축은 이제 플루토늄과 달리 이 좁은 지역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또 숨기기도 쉽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에 이제 여러 곳에 그 은닉시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 정부가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뭐 인정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북한은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어떤 다른 핵시설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 이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신고와 폐기 대상 핵시설의 목록과 북한 측이 존재를 인정하는 시설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은 다시 검증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 북핵 6자회담의 9.19 합의도 이 핵시설 검증을 놓고 깨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일찍부터 제기해왔습니다. 핵신고를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 절차에 포함시키면 이후에는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미북 양측이 북한 측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교착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5곳의 핵시설 외에 다른 대량 살상무기 관련 시설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의 폐기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평안도 동창리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와 개발, 시험과 관련된 시설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하고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또 존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는 생화학 무기까지도 또 언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북한 정부가 핵시설 외에 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시설을 폐기하려 할까요?
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 용의를 내비치고 있지만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핵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의 폐기는 비핵화가 아니라 군사력 해체를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북 간 상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 핵 전문가들의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핵물질을 핵무기로 가공하려면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앞으로 협상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20일 VOA와 인터뷰에서 핵무기 개발의 기본 운용 도식만 적용해도 북한의 핵 개발 시설은 최소 5곳이라고 말했습니다.
Manufacturing of weapon components, yes, wherever they are, that site needs to be closed. And then putting the nuclear warhead together, assembling, yes, that needs to be closed. And then possibly this additional test site which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은 물론 기술적으로 플루토늄 금속 변환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6불화 우라늄 금속 변환시설 등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영변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분열물질을 생산하고 이를 추가로 가공해 실제 무기로 만들려면 서너 군데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이 강선 등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지역에 산재할 수 있고 아니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라늄을 채굴하는 박천 평산의 광산을 포함하고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비밀 시설들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의 모든 핵 관련 시설은 더 많을 수 있다고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밝혔습니다. 핵 폐기 전문가인 쉐릴 로퍼 전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발파에 필요한 고성능 폭약 제조시설은 폭발 위험 때문에 따로 지어야 하므로 핵무기 개발에 직접 연관된 시설은 앞에 다섯 개 시설에 더해 최소 여섯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In a nuclear weapon, you have conventional explosives to bring the fissile material together quickly. So there needs to be a place where those explosives are manufactured.
핵폭탄을 터뜨리려면 핵 분열 물질을 반응시켜줄 고성능 기폭 장치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장치를 만드는 시설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란의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북한도 똑같은 시설을 두 곳씩 만들어 외부 정찰이나 공격을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백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군 서위리에 있는 핵시설을 언급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In 2010, that the North Koreans also had a site at Seowiri, which is near Yongbyon, that it processes even more HEU than Yongbyon.
2010년에 이미 정보 당국이 영변 핵시설에서 가까운 서위리에 영변보다 많은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역시 영변 근처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시설이 또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In 1993, way back, when we started the inspec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in Yongbyon, but then there was another one which was maybe 10 kilometers away, and we asked to go there, but they never let us.
1993년 북한 영변에 IAEA 소속으로 핵사찰을 갔을 당시 영변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사찰도 요구했지만 북한 당국이 허가해주지 않았다고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이처럼 미국이 북한 핵시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S. is saying to North Korea that we're not satisfied dismantlement of Yongbyon. That's not a sufficient step. We need to see all facilities to produce fissile material have to be closed down and dismantled.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향해 영변 폐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영변 폐쇄를 충분한 조치로 보지 않으며 모든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을 폐쇄하고 불능화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인정할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옛 소련 붕괴 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별세한 루거 전 의원은 정계 은퇴 후에도 북한의 핵법을 적극 제시해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이 결의안엔 미국의 핵 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 협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87세의 나이로 별세한 루거 전 상원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지난 15일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공화당의 토드 양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총 11명의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의회 내 핵안보 워킹그룹 공동의장인 척 플레이스맨 등 총 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루거 전 의원은 36년간 상원 의원으로 재직하며 1991년 소련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해체 방안을 담은 넌루거법을 샘넌 상원 의원과 함께 입안했습니다. 협력적 위협 간소 프로그램, 일명 넌루거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당시 통제가 어려워진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관리 감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미국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에는 특히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핵보유국의 핵포기와 핵과학자 재교육 지원이 이뤄지는 등 평화적 핵폐기를 유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미 정부는 4년간 총 16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고 이들 국가의 핵무기 폐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 제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두 차례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내며 미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계 은퇴 후에도 북핵 해법을 적극 제시했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지난해 2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루거 전 의원과 샘넌 전 의원을 초청해 자문을 얻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넌루거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모델로도 불리며 북핵 해법의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선 포괄적 비핵화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We're at a point, it seems to me, with North Korea, in which we have not really thought through how the denuclearization is to be paid for. Who would administer?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사찰 주체는 누구고 핵물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포괄적 계획이 마련돼야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상하원 결의안에는 또 미국이 핵 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 결의안을 주도한 셔먼 의원은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제한적 핵 보유를 허용하자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논리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입니다.
I do not think that Kim Jong-un will give up all of his nuclear weapons. If we could be in a circumstance where he has a limited number or highly monitored.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셔먼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별도로 지난 7일 미중 경제안보 검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셔먼 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측 간사인 테드 요 의원과 함께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 등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 부과를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 연구소가 북한을 핵 군소국으로 분류하면서도 손쉽게 핵 중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장소와 핵탄두 탑재 역량 등에 대한 모호성을 높여서 미국의 선제 타격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분석했는데요.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PA는 북한을 세계 8대 핵 보유국에 포함시켰습니다. CSBA는 15일 발간한 핵무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군소국으로 분류하고 최소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보유량을 고려할 때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미 개발을 완료한 핵탄두는 20개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제이콥 콘 CSBA 연구원은 이날 VOA에 핵탄두 탑재에 필요한 북한 무기체계의 능력,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탑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출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What would they use nuclear weapons for and what does that mean for their delivery vehicle requirement?
보고서는 이 정도 양이면 핵탄두당 약 10에서 20킬로톤 규모의 폭발력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3,800개, 4,4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해 핵 강대국에 최소 130개 이상을 보유한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는 핵 중진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핵 중진국들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경우 향후 손쉽게 핵 중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핵탄두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 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등의 재래식 무기에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발사 장소를 뜻하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체계 간의 지리적 통합 역량 역시 모호하게 남겨두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뿐 아니라 이동식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등 복수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재래식 부대에 대한 제한된 공격을 가할 경우에도 이 부대의 핵무기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미국이 선제 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발사 가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100대 이하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150대로 추정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탄두 투사수단, 즉 미사일 운영의 기대 수명도 추정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5호와 6호는 2025년과 2037년 사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7호와 9호는 2035년에서 2039년 사이, 우주발사체인 대포동 2호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수명이 닿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호,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18,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4와 15호의 기대 수명은 모두 2040년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방정보국 DIA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개량형 스커드인 KN-18의 진로수정 재도립체 MARV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외부의 정권 교체 시도를 단념시키고 대규모 재래식 부대보다 나은 방어 역량을 갖추며 불량 국가로의 기술 확산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오바마 전 민주당 행정부에서 일했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미북 관계의 지속적인 악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강한 대응을 부추길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외교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은 미북 관계가 더 큰 긴장과 갈등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20일 프랑스 방송 프랑스 24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화염과 분노 등 북한과 충돌로 치닫던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대응이 북한과의 외교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고 지지를 받을 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반열에 올리면서도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한 것은 효과적인 외교라고 할 수 없으며 충분한 준비를 거친 결과라고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북 경제 압박의 일부를 완화해도 된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미국의 대북 외교가 위협과 압박에서 연애 편지 사이를 거칠게 오가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양상을 보이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시장 경제에 눈을 뜨고 기업과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입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은 21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 갔다가 나중에 LA 거쳐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뭐 출발은 10일 날 할 거고요. 우리 시간으로 돌아오는 건 6월 16일 날 돌아오고요.
정 위원장은 전임 비대위 위원장들과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 등과 함께 미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은 다음 달 10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설명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어떤 보탬이 됐는지, 북한 내 시장경제 확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설명할 것이라며 특히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뭘 달라고 할 때 어거지를 썼다면 그 이후에는 시장경제에서는 성과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기들 스스로가 성과를 이만큼 낼 테니까 이만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장경제화 된 거죠.
정 위원장은 북한 근로자들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며 처음에는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에 따라 월급도 오르고 생활이 점차 윤택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시장경제에 눈을 뜨고 기업과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방미 기간 중 의회 설명회 외에도 미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와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LA 출신 연방 하원의원 2명과의 개별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된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2월 10일 전격적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지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번에 공단 폐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혀 근거도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게 지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의 인건비가 1년에 약 1억 달러 정도라며 이것을 통해서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대량 현금의 북한 유입을 사실상 금지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면 북한과 협의를 통해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미국 방문 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가 공장 시설과 기계설비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지난 17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그 자체가 재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 그 재개하려면 여러 해 동안 공단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거든요.
정 위원장은 지금은 공단 재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짐작만 할 뿐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단을 방문해 직접 보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지난 4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 대부분의 경영 상황이 지난 2016년 공단 폐쇄 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공단 재입주와 재가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결국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측이 그 재개를 원하는 입장에서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 점검을 한다는데 이미 또 작년에 한번 서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남북 간에는.
정 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공단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성공단의 재개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방북이 그 같은 목표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뉴스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시각 8시 35분 40초를 막 지났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 수뇌부를 압박하는 미 사법부 차원의 또 다른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인단이 미 법원에 사전 심리 개최를 요구하는 법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17일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냈으며 현재 관련 서류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사전 심리란 변호인단과 판사가 만나 다음 재판 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결 등을 포함한 주요 일정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소송 역시 사전 심리 개최 후 열흘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이번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계획 논의를 위해 가장 이른 날짜에 재판부와 만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 등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9월 13일입니다. 만약 이번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음 신청 기간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소송 시효에 대해서도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판례는 최근 이란이 연루된 테러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것으로 최초 1심 법원은 소송 시효가 만료됐다며 기각했었지만 지난 10일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은 바 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명 등 172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북한의 억류 상태로 머물면서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6월과 11월 변호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2월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문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이번 소송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판결이 끝난 원비어 소송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사전 심리 개최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북한 당국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5명에게 6,5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2월 제출한 증거문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여기에 지난해 12월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내려진 약 5억 달러의 배상 액수도 명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 중인 원고가 약 170명인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과거 배상금에 맞먹는 액수를 북한에 부과할 경우 북한의 배상금은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근 와이즈 어네스토어 등 각종 몰수 소송과 맞물려 미 사법부 차원의 또 다른 대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북한에서 천주교로 불리는 가톨릭교의 전체를 통솔하는 로마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 하반기 순방 일정에 여전히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북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던 일본 방문도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교황청이 17일 VOA에 보낸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9년도 해외 순방국 명단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는 교황의 올 하반기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이 들어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할 계획인 나라들은 이미 공식 발표된 곳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순방국은 루마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와 모리타니아이며 일본 방문 가능성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황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나라를 함께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 북한에 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앞서의 교황청 관계자는 지난 1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현재로선이란 단어를 달면서 북한 방문이 계획돼 있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뒀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교황청은 지난해 12월 VOA에 교황은 다른 순방 스케줄 또는 추진 중인 순방 계획이 너무 많다면서 방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방 일정에 잡힌 나라들은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쉬운 곳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건 유럽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교황과의 만남에서 방북을 요청한 지난 10월부터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당시 교황이 여권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했다면서 사실상 방북을 수락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교황청 관계자는 VOA에 문 대통령의 방북 초청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만 확인하고 교황청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과 같은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575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물품의 대북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허가한 역대 최대 금액으로 지난 6개월 사이 반입이 허가된 물품 총액이 1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유니세프의 북한 반입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20일 자체 웹사이트에 승인 서한과 물품 목록을 공개하면서 유니세프의 인도 지원 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의 운송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지난달 12일 유니세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달 3일 신청서를 제출해 약 9일 만에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의 승인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서한과 함께 첨부된 목록에는 최초 유니세프가 반입을 요청한 110여 개의 품목이 공개됐습니다. 다만 각 면제 품목에 포함된 실제 물품의 개수가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수백, 수천여 개인 점으로 미뤄 실제 유입되는 물품의 양은 110여 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품은 영양과 보건, 교육, 수질 등의 분야로 구분됐으며 물품의 총 액수는 575만 3,939달러였습니다. 가장 고가 품목은 백신 저온 유지 장비로 총 1,200대가 반입돼 전체 액수 387만 1,2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장비가 작은 단위 행정구역의 병원에 설치돼 아동 35만 5천 명과 임산부 36만 3천 명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한 백신 보관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덴마크산인 이 장비는 중국 다이렌항에서 선적돼 북한 남포항으로 유입될 계획이며 유니세프 국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장비 198만 달러에 대한 대북 반입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반입되는 장비는 추가분인지 혹은 기존에 허가를 받았지만 미처 반입이 되지 못해 재반입이 시도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고가인 품목은 16,000여 개의 중력 여과 장치로 구매 비용은 70만 6,256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밖에 6개의 태양열 펌프 시스템 28만 9,000달러어치와 2,000여 개의 밸브 제품 10만 8,000달러어치에 대한 대북 반입이 예고됐습니다. 이번 유니세프의 인도주의 물품들에 대한 승인 판정이 내려지면서 최근 대북 반입 사실이 공개된 물품의 총 액수는 1,000만 달러를 넘기게 됐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1건의 대북 인도주의 물품 반입을 허가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 중 확인된 액수만을 계산해보면 약 650만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22번째 승인인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물품이 더해지면서 이 액수는 약 1,22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호이스겐 대사는 이번 유니세프에 대한 결정이 대북 제재 결의 23975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원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된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 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그리고 관련 국가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엔 현재 난민주의를 받아서 정착해 살고 있는 분들이 218명, 또 이민 유학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건너온 탈북민 수백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서부 유타주에 살고 있는 사라 최 씨의 사연 네 번째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아들 정혁이가 선택했던 희망국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사라 최 씨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적응될 거라고 한 아들 정혁이의 말대로 이제는 이 나라가 그리 낯설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아들 정혁이의 미국 생활이 안정돼가는 만큼 엄마인 사라 씨 자신의 삶도 안정을 찾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엄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혁이는 일찌감치 태권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일 방과 후 두세 시간은 이곳에서 운동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주말에도 태권도는 쉬지 않습니다.
갈아입었다. 와, 멋있다. 왔다 갔다 바쁘게 도복을 갈아입고 연습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렁찬 태권도 사범의 외침에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정혁이도 이 대열 속에 있습니다.
What is this called?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사범의 질문에 얼핏 들어도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 목소리는 바로 정혁입니다. 정혁이의 말에 미국인 사범과 학생들이 따라 외치며 몸풀기가 진행되는데요. 그동안 태권도장의 관장인 한인 남성이 취재진에게 정혁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하니까 어떤 그 삶에
9년 동안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한인 남성은 정혁이가 도장에 오기를 무척 즐거워하고 열심히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오고 어떤 때는 뭐 4시간씩 와서 운동하고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다 주위에서 끌어주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해야 또 이쁨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터득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보여주니까 참 좋죠.
태권도장 소개 책자에 실린 정혁이의 발차기 시범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정혁이도 여기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던 사라 씨는 한 달 수업료가 500달러 가까운 태권도장에 올 수 있는 건 관장님의 배려 때문이라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원래서 정혁이가 태권도를 좋아해요. 그 중국에서부터 태권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원하지 않고 한번 태권도를 제가 배워주기 싶어서 갔었는데 해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얼마간 하다가 그때는 정부에서 처음에 와서는 조금 돈이 나왔어요. 제 앞으로. 그래서 그 돈으로 하다가 이제 돈이 끊기니까 제가 그만뒀죠. 못하고 있었는데 도장에서 정혁이 너무 태권도를 좋아하니까 클래스를 어떤 날에는 막 네 번씩 했대요. 네 시간 수업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네 하니까 자기는 열 번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태권도를 그만둬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게 참 마음이 안쓰럽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도와주겠으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힘들어? 숨만 차는데? 잠깐만, 땀 흘리는 것 봐. 힘들지?
Kind of.
어느새 태권도 수업은 끝나고 땀에 흠뻑 젖은 정혁이가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태권도 왜 해?
It's fun.
Fun? 재밌어. 그래, 재밌어야죠.
서둘러 가방을 챙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향하는 곳은 한글학교. 생후 한 달 만에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말이 모국어처럼 유창한 정혁이는 중국어와 영어 실력에 비해 한국어는 서툰 편인데요. 지역 한인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 수업 시간에도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이제 내용 물어볼 거야.
한국의 전래 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읽고 말하는 시간.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거북이와 토끼는 하루 경기를 경주를 하다 보는데 토끼가 가라가 좀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잘 때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서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토끼가 왜 잤어요?
토끼는 너무 빠르니까 너무 거북이가 따라오지 못했다고
생각했겠죠. 잘했어요. 자,
주말엔 한국말을 공부하지만 평일에는 정규 수업과 동시에 중국어와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어 학교를 갔는데 교육부에서 찾아가지고 중국말을 할 줄 아나 물어봐서 제가 안다고 하니까 이제 책을 하나 주면서 이 글을 보고 읽을 수 있나 그랬더니 정혁이가 이런 건 너무 쉽다고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걸 또 하나 주면서 이 글은 볼 수 있나 하니까 이것도 너무 쉽다고 하니까 제를 중국말 여기에 중국말 배워주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엔 중국말 배워주고 오후에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그 학교로 간 거죠. 교육부에서 그 학교로 보내줘가지고.
정혁이의 언어 능력을 위해 카운티 교육부가 배려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삶에 정혁이는 무척 충실합니다. 학급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는 정혁이가 사라 씨는 그저 대견합니다.
우리도 정혁이가 둘이서 정정 그래요. 정혁아 우리는 특별하다. 특별하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제일 최악의 나라에서 제일 이 뺏기 손가락 나라에서 제일 1등 손가락 엄지 손가락 나라에 와서 정말 여기 와서 너가 원하는 그 중국말도 배울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한국말도 배울 수 있고 너 원하는 태권도도 할 수 있고 참 복 있는 거 같아. You got a
friend in me. 아들을 배려해주고 정을 주는 이곳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형제가 없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어울려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곳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 같습니다.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3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 품에서 엄마만 바라봤던 아들.
그리고 금방 미국에 와서 저녁에 누우면 계속 날 보고 엄마 책 읽어달라 했어요.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책 읽으면 그 엄마 책 읽고 내용도 물어봐야 되지. 답하기를 좋아해요. 대답하기를. 그래서 그 마침에는 그 자기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 확인하기 싶어하고. 근데 내가 눈이 아파서 제대로 잘 못 읽어주니까는 막 사정하는 거야. 엄마 한 번만 좀 더 읽어줘. 하나 한 제목 읽어주면 엄마 또 다음 제목, 다음 제. 내가 눈이 아파서 많이 못 읽어줬는데 그렇게 세월 보내다 벌써 이제는 훌쩍 이렇게 돼서 전 뻔하리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읽어주려고 하니까나 안 이제는 안 듣는데 막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그렇게 읽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 그랬지. 근데 이제는 그때 감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막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사라 씨는 이제 사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아들이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들을 보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사라 최 씨와 정혁이의 다섯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04년 5월 21일 프랑스에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창립됩니다. 국제축구연맹 약칭 피파는 전 세계 축구 국가대표 경기와 월드컵, 또 대륙별 축구대회, 청소년 월드컵, 여자축구 월드컵 등 축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제축구 경기를 주관하는 스포츠 단체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둔 국제축구연맹은 1919년 현재 211개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세계 지도상에 표시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국제축구연맹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축구를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여기에는 바로 국제축구연맹의 공이 컸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축구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20세기 초 축구의 인기가 영국에서 주변 유럽 국가들로 조금씩 확산되면서 경기 종목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보수적이었던 영국 축구협회 측은 새로운 단체의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4년 5월 21일 종주국 영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국제축구연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본부가 취리히에 있기 때문에 스위스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의 최고 결정기관은 국제축구연맹 총회이며 각국 협회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총회에서 새로운 회원국의 승인이나 재정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됩니다. 1991년 5월 21일 인도의 전수상이었던 라지브 간디가 암살됩니다. 간디는 이날 인도 남부 타밀 나두주에서 국민의회당 선거 유세 도중 꽃다발 속에 숨겨진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이 1984년 경호원이었던 시크교도에게 암살당한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라지브 간디 암살범으로는 타밀의 분리독립을 주장해오던 무장단체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가 지목됐습니다. 라지브 간디는 인도 항공회사의 조종사로 일하다 1980년 모친의 후계자로 지목되던 동생 산자이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정계에 진출해 총리와 주요 각료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